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면서 돈을 뺏겼다며 대화가 해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대북 강경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즉시 이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사전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유엔 안보리 합의에 근거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국내법의 근거에 부과한 독자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재헌의회가 어제 반대파를 반역 재판에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헌의회는 이 조처가 최근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일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재헌의회 구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는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헌의회를 이끄는 넬시 로드리게스 전 외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반역자들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재헌의회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지난주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약 18,000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미얀마 북구 라카인주에서는 지난 25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정부군이 로힝야족 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 사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양측 충돌로 지난 27일 현재 9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도들이며 인구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합법적인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이 기자들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세인 인권 최고 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이들을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을 자주 비난해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가치인 언론 자유를 미국 대통령이 공격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허리케인이 인근 루이지애나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휴스턴 일대에 2cm의 비가 더 오고 9월 1일까지는 기존 더운 날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휴스턴 동쪽 보먼시에서는 오늘 오전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편 휴스턴시 당국은 빈집털이 등 범죄 행위에 대비해 오늘 저녁부터 심야 통행 금지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는 어제 텍사스주 피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대응책을 예고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ugust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대응책을 예고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9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브라타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8일과 2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ugust 28,
안보리는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북한이 즉시 이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이 지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u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Europeans, Africans, South Americans. We are all together. And what are we saying?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하나가 돼 유엔 회원국인 일본을 향한 북한의 충격적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맞서 단결돼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제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무법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monstrates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and sends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하는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한 단계 높은 대응 방식으로 회의록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주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던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좀처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겨냥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2012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2009년 한국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광명성 2호 발사로 인해 의장 성명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다음 대응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의장 성명에 이어 추가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30일 발표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대화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비상전화, 한라인 복원을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날에 의장 성명이 채택이 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의 통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유 공급 제한 등 북한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이번 통화로 북한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한일 관계에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때 맞춰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을 일본 측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마침 또 그 북한이 국지일에 맞춰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겼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 한일 간의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는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며 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국과 미국은 모든 순간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설 용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exhibits on a daily basis provocative and dangerous behavior that threaten not only
북한이 일상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에 대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혔다며 북한이 이런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North Korea ends this provocative behavior.
우드 대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설 용의를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대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is is an unprecedentedly serious and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일본 국민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카미자와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철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안보와 경제적 생존의 보장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7개국과 유럽연합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영철 참사관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undeniable fact that US is driving the station of Korean Peninsula towards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1년에 핵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북한이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참담한 재앙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회의 참가국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발언권을 다시 신청해 미국이 핵무기와 군사훈련으로 위협하는 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한나라 상공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 같은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면서 일본은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본 현지와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조은정 기자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29일 새벽 6시, 일본 정부는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 J-Alert을 통해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야마가타 등 북부와 동부의 12개 현의 긴급경보를 전했습니다. 미사일 통과, 미사일 통과. 조금 전에 이 지역의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한 것 같습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간 일본 북부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에서는 특히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지 주민이 일본 홋카이도 방송에 당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튼튼한 건물로 피난하라고 하는데 이 지역 건물들은 미사일이 처음 폭발할 때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지 어부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어떻게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명소인 에리모 미사키에는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던 당시 방문 중이던 외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스카레이터 시대에 전쟁이 났잖아 困りますけど
한 관광객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이 자제하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홋카이도 경찰 당국에는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고 방제 시설과 지하철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홋카이도는 물론 경보 대상 12개 현에서는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수업 시작을 늦췄고 철도도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도쿄 신바시에서는 신문사들이 호위를 배포했고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모여 TV 전광판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도쿄 신바시역에서 APTN 인터뷰에 응한 37살 시기하라 리오 씨입니다. 시기하라 씨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실제로 통과해서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67살의 구몬 다카시 씨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지난 것 같다며 미국의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됐든 추진했으면 한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이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진행됐고 화성 12형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이 괌 포위 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임을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전을 방불케하는 이번 훈련이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아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기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경고에도 침략전쟁 연습으로 답했다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에 뭐 새로운 대북제재에 결의안을 낸다든지 또 전략자산을 동원한 그 한반도 상하에서 군련을 재개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비밀로 삼아가지고 북한은 그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북극성 SLBM을 통해가지고 또 미국을 압박하고 핵실험 뭐 이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도발에 쓰인 미사일을 화성 12형이라고 공개한 점 그리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 등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미 위협의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화성 12형 4발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고 이어 14일엔 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함으로써 전략무기의 실전화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위협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12호를 썼다는 점, 그다음에 괌에 근접하는 확실한 사거리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낙김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강하게 풍긴 거죠.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미한 군사훈련 참가 병력을 줄이고 전략자산 출동을 자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띄워도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주변국들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북한은 아주 심플하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걸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러한 정책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핵보유국 인정받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하겠다는 거죠.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이번 화성 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1분 35초짜리 영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화성 12형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과 미사일이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세워진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 주일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조윤재 주미대사 내정자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갖춘 학자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한 핵 등 외교 현안을 해결해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주요국 대사 내정자들이 주재국의 승인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에 있을 당시 통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북한 내에서 확산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크게 꺾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의 상당수는 북한에 머물 당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13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당시 44%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1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응답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2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봤다는 응답은 2%에서 9%로 증가해 통일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탈북민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엔 30년 이상이란 응답자 비율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5년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란 응답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8%로 감소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측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 기반을 다져가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또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견해와는 달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엔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의 96%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있을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12%로 지난해 조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 응답 비율보단 줄었습니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자는 15%,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30%로 부정적인 평가가 70%를 차지했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3%와 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탈북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통제 강화 때문에 통일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 가운데 있으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의 사이에서 갈등이랄까요? 통일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환경에 놓여 있겠죠.
정 대표는 북한 내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우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통일을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은 모두 1,417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제과 제빵사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전문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다양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데요.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업 교육의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죠?
네.
네. 발효 총 크게 세 번으로 하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발효, 그리고 중간 발효, 2차 발효, 그리고 세 번을 합니다. 총. 1차 발효는 보통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 중간 발효는 한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탈북자와 또 제3국 등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빵을 만드는 제가 제빵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이것계랑 했잖아요.
이 만족이라나 하지. 다음에 뭐 어떻게?
아니, 아니 이렇게 놓고 언니, 언니. 네, 언니.
아니, 선생님 아까 맞춰 줬잖아.
언니.
아니, 다시 해 봐. 괜찮다고 선생님 맞춰 줬어.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은 바로 제과 제빵사.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따야지만 제빵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거나 이론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기와 이론 수업을 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등포 직업전문학교 김정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직업 훈련 교육. 이 전에 3개월 동안 24회기를 기본 과정으로 이제 양성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16회기로 두 달간 우리밀 발효빵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발효 시간을 늘려서 우리밀 가지고 빵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국에 온 지 좀 연수가 돼서 그 사회생활을 좀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도 물론 빵을 좋아라 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만들어주고 싶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탈북자들 배우는 자세는 진지합니다.
기본 과정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씩 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전반적인 걸 마련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이 더해갈수록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왜 넣는 거예요? 이거 덜 부풀었어요? 등 질문들도 더 많아지고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되게 많은 걸 얻어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탈북자들 이곳에서 단지 빵을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남한 사회의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문화 교육생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탈북민들이 저부터도 이것을 몰랐구나 이런 것에 제가 나름 마음도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남한의 일터를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안 됐지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뭔가 선이 저는 느낌? 그런 조그만 자그마한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앞으로도 탈북자들에게 맞는 적성별 직업 교육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편 탈북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역시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또 취업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빵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참 거 어렵긴 한데 근데 일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그 베이커리 이용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마음 피우는 거 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취미로 배우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일하고 싶어. 이
중간 발효는 한 10분에서 15분, 2차 발효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났는데요. 2차 대전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공식 거부한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4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소식,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죠. 뉴욕이 담뱃값을 크게 올린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외무상의 도쿄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오늘 도쿄 시내 외무성 청사에서 이준규 주일 한국 대사와 환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예.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대화에서는 이 한국과 일본 사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사에 대해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까?
네, 고노 외무상이 이준규 한국대사에게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징용돼 노역 등에 종사했던 이른바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 재산권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문제도 지난 2015년 맺은 관련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한다고 한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예.
강제징용 또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배상 문제 이미 뭐 해결된 일이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입장이고 이걸 다시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 외무성이 오늘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요. 일한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제 한반도 강점기 시절 끌려가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혀서 예.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은 과거 당국에 끌려가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와 강제로 노역 등에 종사했던 징용공 피해자들이 각각 보상, 배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근거로는요,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당시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개인의 보상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 거죠.
개인의 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강제 징용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이 노동력을 썼던 미쓰비시사를 비롯한 상대 회사들이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위안부 문제 말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어서 예.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사를 만나서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강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오늘 일본 외무상이 거부한 것이고요. 위안부 현안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체결한 양국 합의를 통해서 10억엔 미화 약 910만 달러를 출연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예. 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변 국가도 과거사, 역사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이런 이웃나라들에서는 이번에 신임 외무상이 임명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은요.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가 단행한 대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외교 책임자가 됐는데요.
예.
이 개인적인 배경 때문에 이웃나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고노 외상이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유헤이 전 관방장관 아들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강경한 그런 입장보다는 좀 유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들이 조금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각 당시 중국과 한국 외교부는요. 특별히 고노 신임 외무상에 대한 환영 논평까지 냈었는데요.
예.
이 고노 외상이 특히 지난 2002년 아버지 고노 유헤이 전 관방장관이 C형 간염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수술을 자원했을 정도로 이 부자 관계가 각별한 것으로도 일본 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까지의 발언만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개각 다음 날 일본 보수지 산케이 신문이요. 고노 쇼크, 고노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실을 정도로 아베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과는 다른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됐었는데요.
예. 예,
고노다루가 외무상을 해도 괜찮겠느냐라는 총리 측근들의 우려에 아베 총리는 그는 아버지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걸로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의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신임 외무상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고노 외상이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직후에 니혼 게이자의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라고 즉시 반박을 했고요.
네.
2015년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한국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것 말고는 한국 측에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지금 남부에서 큰 피해가 난 상황들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비 피해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남아시아 지역 일대가요. 지금 연중 비가 집중되는 이 우기, 몬순철인데요. 이들 세 나라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1,200명이 이르고요.
예.
이재민 수가 4천만 명이 100명이 넘어섰다고 이 미국의 뉴욕타임스, 또 영국신문 텔레그래프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명피해가 크군요. 희생된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는요, 도시 대부분이 강줄기처럼 변했고요. 가장 피해가 큰 비하르주에서는 최근 몇 주 새 5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예.
대부분이 저지대인 이웃나라 방글라데시에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면서 수백 명이 숨지는 이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 건데요.
예.
네팔에서도 140명 이상이 사망하고 주택 한 만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예. 원래 이 지역에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비 양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방글라데시 지부 코린 앰블러 대변인이요. 우리는 홍수에 익숙하지만 평생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본다. 이런 주민들의 말을 언론에 전했는데요.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예, 미국의 비 피해와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미국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리케인 하비 여파 때문에 텍사스주 대도시 휴스턴 일대가 침수되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수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예.
침수 피해로 사망했거나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30명 정도인 걸로 뉴욕타임스가 추산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단순히 그 두 지역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피해 규모로만 봤을 때는 미국의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의 조노 안잘론 국제구호 담당 부국장이요. 미국은 그래도 성숙한 재난 대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제도와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남아시아 홍수에 더해서 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산사태가 나서 한 천여 명이 숨지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크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죠. 뭐 국제적인 도시 뉴욕. 담뱃값을 크게 올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월요일 담뱃값 인상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수년 안에 흡연자를 한 20만 명 줄인다는 목표를 아래 다양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브루클린 병원에서 가진 서명식에서요. 이번에 마련된 흡연 관련 법들은 뉴욕시의 흡연자 수를 줄일 뿐 아니라
예.
생명을 구하는 법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시의 이런 노력은 흡연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담뱃값을 좀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네, 담배 한 값의 최저 소매 가격 현재 한 10달러 50센트인데요.
예.
13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되는 건데요. 뉴욕시 보건당국은 담배 제조사가 가장 싼 담배라도 최소한 10달러, 13달러에는 팔게 되면 고급 담배일 경우 일반 담배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자연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의 흡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뉴욕시가 이렇게 흡연자가 많은 만큼 담뱃값을 올리는 안 등 총 7가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흡연 인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뉴욕시가 또 다른 뭐 안들도 시장에 서명을 받았다고요?
예, 이 담배를 팔 수 있는 면허를 절반 정도 줄이는 안도 마련됐는데요. 현재 한 8,300개의 소매업체가 담배를 팔 수 있는 면허를 이 시 당국으로 부여받고 또 합법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는데요. 이 면허 발행을 줄임으로써 담배 판매처를 줄인다는 겁니다. 현재 뉴욕시 외에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역시 비슷한 면허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뱃값도 오르지만 동시에 이제 담배를 살 수 있는 장소도 이제 줄어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법안 중에는요. 약국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요즘 미국인들이 담배 대안으로 많이 찾는 이 전자담배의 경우도 판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만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주거 건물은 흡연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입주자들이 이를 공지해야 하는데요. 일부 주거 건물의 경우 복도와 같은 공동 공간에서는 금연 정책을 시행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흡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 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그 반응이 상당히 뭐 온도차가 나는데
네.
이번 뉴욕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흡연에 반대하는 측은 뭐 역시 환영의 뜻을 보였고요.
예.
담뱃값이 오르고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 흡연율이 떨어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역시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세금이 붙지 않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가 불법 시장에 더 많이 유통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 수풍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24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6도로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8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이 오늘 하와이 근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전함 존 폴 존스 함 장변들이 어려운 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점증하는 위협을 능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 중인 지난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이는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사전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유엔 안보리 합의에 근거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국내법의 근거에 부과한 독자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면서 돈을 뺏겼다며 대화는 해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대북 강경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즉시 이런 행동들을 멈출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허리케인이 인근 루이지애나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휴스턴 일대에 2cm의 비가 더 오고 9월 1일까지 기존 더운 날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휴스턴 동쪽 텍사스주 보먼시에서는 오늘 폭우가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침수된 집에서 지금까지 15,000여 명을 구조했고 수천 명이 휴스턴 일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휴스턴시는 빈집 털이 등 범죄 행위에 대비해 오늘 저녁부터 심야 통행 금지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는 어제 텍사스주의 피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이 기자들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세인 인권 최고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이들을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을 자주 비난해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가치인 언론 자유를 미국 대통령이 공격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불법 단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아 파이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전 경찰국장을 최근 사면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지난주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약 18,000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는 지난 25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 충돌로 지난 27일까지 현재 9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